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6장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할로윈 데이? 10월의 마지막 날? 네, 오늘은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작은 도시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던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톨릭이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95개의 반대 경문을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그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가톨릭과 이 시골의 한 교수가 이제 싸움을 벌이는 이런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10월 31일 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이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모든 이 개신교들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종교개혁을 하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물론 마틴 루터가 혼자 했습니다만은 또 동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종교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다섯 가지의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다섯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지원하고 있던 가톨릭은 구원을 얻는 것이 사람이 어떤 공로를 쌓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교회에 충성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인간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것을 첫 번째로 내세웠어요. 오직 믿음. 두 번째 내세운 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당시에는 성경보다도 로마 교황이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알고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당시 가톨릭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황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더 권위를 갖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모든 구원의 통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하라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 성경,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아, 이거는 성경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믿음을 벗어났던 그 당시 타락된 종교에 대항해서 이제 참된 종교를 개혁하고 올바른 교회로 돌아가자. 이 개혁이란 말은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본래의 것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3대 핵심적인 것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주년이죠. 어제 이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 국민일보에 보면은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칼럼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 있어요. 사회를 움직이는 큰 목회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정말 큰 위대한 어떤 그런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원로들, 사회의 어떤 지성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사회를 움직이고 교회의 표본이 될 만한 큰 어떤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제목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큰 목회자도 없지만 그러면 작고 조그만한 그냥 소박한 그런 목회자는 있는가? 정말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목회자들은 있는가?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진리를 지키는,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숙된 성도들은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정말 이 종교개혁 주일 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 성도들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런 목회자들이 보이나요? 그런 직분자들이 보이나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나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어쩌면 오늘날 이 성도들이 개혁되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아닌가요? 그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바로 오늘 6장 11절을 읽기 직전에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타락된 그 당시의 종교 모습처럼 오늘날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고 경건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기와 분쟁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참된 일을 훼방시키고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 얘기를 했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망하는 게 복이라.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야. 교회 안에는 거룩한 말씀이 없고 바른 교훈이 없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했죠. 바로 뭐라고 했냐면 5절의 말씀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외심과 공경심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교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누리기보다는 탐욕에 빠져서 부하려고 탐욕하게 되고 그래서 어리석은 정욕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탐욕의 마음으로 그들은 멸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빠졌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 마지막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6장 21절이면 디모데전서는 끝이 나는데 오늘 우리는 11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겨우 10절 전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내 아들 이렇게 부르던 이 바울 사도가 갑자기 11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에서 잘못되어진 교회 안에서 타락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탐욕의 뿌리 깊게 박힌 그러한 가짜들을 향해서 비교를 하면서 디모데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디모데야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정근 집사님 너는 내 사람이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참 고귀하고 얼마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겠어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타락된 이런 곳에서 너는 바로 그런 타락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엄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이름 알 수 없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이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두 번 딱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쓰여져 있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3장 16절, 17절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기에 유익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육 수단이 되는 것인데 무슨 일을 위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그 목적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약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구약에서처럼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에 여러분들이 바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마감을 하고 끝내기 직전에 그에게 너는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 의식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탄의 사람,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 죄의 사람, 악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그것을 상실할 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 기독교도 전부 다 사실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중요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이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쭉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11절 끝에 보면 좇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쫓으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은 피해야 하고 쫓아야 할 것은 반드시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쫓는다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될 것은 멀리 완전히 도망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고 이제 11절에서 이 첫 번째 명령을 주었어요. 그럼 이것들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뭘 피한다는 게 이것들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들. 이것들은 바로 그 전에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얘기했던 바로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말씀의 선포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이거나 잘못된 말씀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피하라는 거예요. 멀리 멀리 도망, 완전히 거기 있어서는 안 되고 도망을 가라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의 마음, 부하려 하는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피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피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육신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되고 육신을 쫓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육체에 이 세상적 소욕에 끌려가 다니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영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옛날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쫓는 그 구습을 갖고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3장이라든가 또는 골로새서 3장 여기에 보면은 땅의 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 정욕의 것들, 세속의 것들, 자신의 것이 아닌 이러한 이 땅의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망을 쳐야 된다. 피한다면 도망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웃기웃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혹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마음은 괜찮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이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린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벗어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벗어나고 가만히 벗어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났다면은 이제 자신은 또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쫓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섯 개가 나와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사람이 맞구나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참 쉽지 않지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했으니까 의롭다고 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 무슨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다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 다음에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고 삶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심, 바로 예배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 모든 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존경의 경외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을 쫓으라는 거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인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 고통, 수많은 위험, 수많은 유혹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 다음에 온유를 하라는 거예요. 온유란 뭘까요? 온유는 겸손함, 따뜻함, 친절함, 부드러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 온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그것을 견뎌내는 걸 온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 때 그 사람과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그 사람이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비굴하게 숙이는 것이 온유,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압력, 그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것이 온유예요. 그 다음에 악이 있을 때 그 악을 갖다가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물리치려는 강한 의지력, 자제력, 결정, 이 결정력, 이것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온유는 가장 강한 것이에요. 가장 강, 갈대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면 들어가죠. 온유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가장 강한 것이에요. 강철은 부러지지만 온유는 부러지질 않아요. 강철은 쓰러지지만 온유는 쓰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을 피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쫓아야 될 것을 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쫓아야 할 것을 쫓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나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에 근처에서 미웃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런 장면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마음이 뺏기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모든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 이것들을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도망을 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돼. 그것을 붙잡으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첫 번째,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자기가 쫓아야 될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운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싸우는가?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어요. 정의로운 싸움, 옳은 싸움, 바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정말 군사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도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이란 전투한다는 말일 거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다른박질, 경주, 운동 경기의 시합을 얘기할 때도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돼요. 우리 저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 바울사도가 1장 18절에 보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으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장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운동경기처럼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 피했고 모든 것을 쫓아가지만 피하고 쫓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고 추구하며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10절에 보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그래서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난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는 바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위해 싸우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란 뭘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거기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실은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디모데전서 말했죠. 3장 1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건물이 팔려 넘어가는 거 그걸 지킨다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한두 명 옮겨갔다 이래서 못 가게 지키는 그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가 지켜야지 이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걸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짜가 있으면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 싸움에서 진리를 놓고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싸움을 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아유 누가 뭐 돈을 함부로 쓴다. 선교비 줬는데 띄어먹고 안 갖다 줬다. 뭐 누가 뭐 너무 비싼 차를 많이 쓴다. 집을 갖다가 몰래 샀더라. 저 사람은 뭐 이상하게 뭐가 이렇더라. 이런 걸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정말 사랑, 믿음과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포용하고 용서하고 지적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할 수 있는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만 진리는 이건 잘못된 것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짜가 교회를 흔든다면 안 되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사도는 1장 4절에 보면은 거짓, 이 가짜 가르침들이 교회에 막 넘쳐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얘기 있어요. 뭘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생이요. 구원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가짜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들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미혹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성령께서 말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을 향해서 싸워야 돼. 정말 두 번째 이 싸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해야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진리의 아닌 거짓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녹아진 적화된 그것이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에 방해하고 거짓이 올 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가짜의 가르침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사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말하고 있는 명령이 있어요. 세 번째 말하는 명령은 12절에 뭐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러고 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놀라운 얘기예요.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생을 취하라. 도대체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오늘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로 영생을 취해야 된다. 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아주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아주 의욕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 있는 이 영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 영생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굳게 반드시 아주 꼭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뭐죠?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잘 믿고 믿음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영생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영생은 더 정확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요한은 영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안다는 것이 뭘까요? 교제한다는 것이요. 사귄다는 것이요. 같이 교제의 삶을 산다. 영생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모습. 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믿음이 뭐 때문에 갖느냐? 안 죽는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영생이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네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건 어디 신비한 이상한 하늘나라 천국의 보화가 쌓인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는, 그러면 구원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또한 그 영생은 마지막 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있는 그날에 영원토록 그 영생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고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구원을 확실히 붙들고 만들어라. 그리고 확실히 누려라.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것을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교회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존경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어요. 12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서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정말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악을 멀리하세요.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세요. 그리고 정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정말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는 즐거운 그런 삶을 누리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계속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되지만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 우리 삶의 선한 증거의 목적,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 아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명자의 삶, 증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집을 밖에 나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집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때문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완전히 생각도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자각증세도 없고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세속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나가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